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로마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10장을 나누었어요. 이제 11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11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그걸 보았어요.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글쎄 그것은 아주 적은 숫자의 남은 자들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그러나 남은 자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매기 목사님은 그런 통계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전 세계 약 15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의 비율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믿는 자들의 비율보다는 높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건 그것은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알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나라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부여된 사실을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1장에서 하나님은 임시적으로 민족으로서의 그들을 거절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영원히 거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이스라엘의 거부로 말미암아 무효화되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우선권을 약속하셨던 사실은 그건 분명하지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11장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1장 1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어떤 백성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가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이죠. 이제 또 매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몇 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르시면은 이건 뭐 구원과 전혀 무방한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이 번한 매기 목사님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칭을 해서 이 사실을 간과할까봐 바울은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자신이 현존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인데요. 바울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요. 그리고 열두 지파 가운데 한 번도 이탈해 본 적이 없는 두 지파 하나는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 중에 하나였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혈통적으로 말하면 정말 순수 100%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표현은 한층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죠. 이것은 가장 강한 부정입니다. 이 질문의 형태가 부정적인 대답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2절과 3절로 가보겠어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늙은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것은 아주 적절한 예라고 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홀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혼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대적해 나섰던 엘리야는 얼마나 용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도 여호와께 나와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여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잠깐 기다려라. 너는 너 혼자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너 혼자가 아니라. 4절로 가보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7천명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7천명이라면 역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여자들이 7천명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북왕국에서 아합과 이세벨 당시 남은 자들은 이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5절로 가보세요.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함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오늘날 그 남은 자들은 그리스도께 나온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나중에 바울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계속적으로 6절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와 행위는 서로 배타적인 두 가지 체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은혜와 행위는 서로 대칭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 당시 남은 자들은 공로나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들은 강팍해졌던 것이죠.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강팍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 앞에도 마차를 놓고 있죠. 사실상 그들은 말을 마차 가운데 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말이 있을 위치가 아닌 것이죠. 자, 제가 너무 빨리 하나요? 천천히 해볼까요? 11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먼저 믿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촉한 사람과 접촉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겁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셨던 거거든요. 그들이 눈이 먼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8절로 가보실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알다시피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리가 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편 69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좀 더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이 잔치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큰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교도들처럼 그들의 잔치에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초대하셨던 거죠. 유월절은 그 두드러진 본보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사상은 그들이 전혀 이교도적인 생각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정이 그들을 속여 영적인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이 먹는 것들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이해력도 없이 주님의 만찬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로 가보세요.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참 이것도 우리가 참 귀하게 봐야 될 말씀인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눈이 멀어졌다면 보지 못할 수밖에 없죠. 그 빛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소경 상태에 있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토록 많은 유식한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참 이게 소경이 아니고 뭐겠는가, 이게 영적인 소경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복음성가 중에 참 소경이 누구인가, 안 못 보는 사람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소경이 누구냐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한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부분에서 이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11절입니다.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은 1절에서처럼 동일한 질문으로 이 11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바울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사실을 1절에서 기억을 하시죠? 하나님의 거절은 부분적으로 임시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질문은 이거예요.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은 아주 좀 부정적인 거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이 넓게 열려졌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실질적인 모습을 목도할 것이라는 것이죠. 즉 이방인들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식이 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쟁심을 유발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여행을 이렇게 해보면 유대인들이 안내를 하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국가 안에 있는 유대적인 것들에 큰 관심을 가진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어리둥절하다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우리가 방문을 해보고 그러는데, 그러죠. 왜 당신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느냐? 여러분, 이것은 간단합니다.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안내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매기 목사님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거 참 의아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잘 모르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이것이 어떻게 계시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 이 양반은 모르지만 매기 목사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12절로 가보세요.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은 한쪽으로 밀려남을 당했죠. 즉 하나님께서 이때 그들을 민족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취급하기 시작하실 때 아랍과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들이 완전히 해소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평화와 안정 가운데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쪽으로 밀려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접받은 이후에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 어떻게 된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염려할 게 없어요. 몇 곱절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의 대공회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러내셨듯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중에서도 백성들을 불러내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또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종종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인데요. 즉 저는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부흥은 교회가 이 땅에서 시작되기 전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흥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요나서 있잖아요. 이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온 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순절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비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오순절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참여하는 명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주변에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막 텐트까지 치면서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글쎄요. 기록에 의하면 복음을 선포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뭐 수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어찌 보면 적은 비율이라고요. 그 이후 가장 큰 부흥은 여러분 하와이 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매기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의 비율은 약 50%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요나 당시에 비하면 적은 비율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 땅 위에서 떠난 이후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상 교회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죠. 참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회가 휴거된 후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기간 동안 천년 왕국에서도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올 것이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쫓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비기 목사님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라고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시리라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여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보면 어떨까요? 이 말씀을. 그러나 나는 너희 이방인들에게 말한다. 이방인들의 사도인 나 바울은 나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내가 언제든지 식이 나게 하여 곧 나의 고륙으로 하여금 질투를 느끼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고 한다. 여러분 왜 질투를 느끼게 하려는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을 기뻐한다. 그러나 내가 이방인들에게 선포할 때 그 사실이 나의 동포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머리를 깎고 자기 동족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겠다고 맹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은혜 아래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그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바울이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고자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자기의 동포인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일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바울은 자기 사역을 수행하며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이 시대에 그 목적을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부르신 일을 행하면서 바울이 느꼈던 만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장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며 또 사업관계로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히 내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후원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여러분이 확신하는 일을 행할 때 커다란 만족을 체험하게 하시니까요.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를 바탕으로 톰 브라운 목사님이 지은 책 혀의 권세 말의 위력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